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의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 압살롬의 그 반란 사건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인데 이제 그 이 18장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 역할을 한다.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던 일을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하면 그 두 사람은 어떤 여종에게 알려주고 그 여종은 그 두 제사장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에게 일러주고 그러면 그들이 다윗에게 알려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 한 단계만 빠져도 다윗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땅과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 역사에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내게 어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연결 고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 역사가 내게 임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제가 6년 동안 살았던 스위스 제네바에 그 제네바 대학 안에 바스티옹이라는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길이가 100야드니까 91.4m, 그러니까 굉장히 긴, 예, 높이는 한 4.5m 정도 되는 그 굉장히 큰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는데 그 흔히 제네바를 장깔뱅의 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장깔뱅의 동상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그 기욤, 윌리엄 파렐과 또 장깔뱅, 그리고 장깔뱅의 제자로서 그 깔뱅의 사상을 정리하고 제네바 아카데미 학장이었던 그 테오도르 베즈가 있고 또 그 옆에 그 장깔뱅에게 그 개혁 교리를 배워서 자기 나라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 장로교 시조거든요. 그 잔낙스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 또 그 옆에 또 작은 사람들이 또 여러 명 더 있습니다. 그걸 많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거기를 종교개혁 기념비라고 하는 그 명명한 것은 종교개혁이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왔고 또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날 개신교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역사의 연결고리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자 복입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그 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2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한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한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총명하고 굉장히 뛰어난 전략 이었음에도 자신의 전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제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명한 사람일수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이 길로 가면은 그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지를 잘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들이 그렇지요. 부모들은 자녀들보다 먼저 살았고 많이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대로 듣지 않을 때 부모들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도 하시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만큼 지혜롭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엎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자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이것을 부인하거나 못 믿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계획을 자기가 다 세우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력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시고 주관자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10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예비하신 사람이 있음을 믿는다. 예, 다윗이 지금 예, 피난 가고 있는데 그 피난길에 가드 사람 잇대가 또 있었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또 후세 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는 암몬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 또 로데발 사람 마길 길라 사람 바르실레 등이 많은 양의 먹을 것과 생필품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죠. 예.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인생의 징검다리가 되어준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면 그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가서 그 삶과 인격이 좀 더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우리의 인격이 더 온전해지게 됩니다. 큰 2번 요한복음 4장 23, 24절과 잠언 19장 21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예, 우리 먼저 요한복음 4장 23, 24절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잠언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예, 우리 속에 많은 계획, 많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예.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 아마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큰 3번 이제 예, 오늘 18장 1절에서 8절은 이제 마침내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A번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다윗 군대를 다스리는 새 장군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예, 세 장군은 요압, 아비새, 잇대였습니다. 우리 금방 읽은 1절, 2절은 그 당시 다윗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다고 했는데 그 찾아가다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우리 예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찾아가서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분류해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 천부장을 세웠는데, 이 백부장, 천부장 이 제도는 그 모세 시대 때 그 모세의 장인이 일러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450년? 예, 500년? 그 이후에,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까지 이어져 내려왔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천 년이 더 지난 예수님 때도 백부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가 굉장히 당신으로서는 뛰어난 군대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 형제로는 그 여덟 명이 있었고 두 누이가 있었습니다. 스루야와 아비갈 또는 아비가일이 있었는데, 예, 그 스루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예, 요압, 아비새가 지금 두 명밖에 없고, 막내 원래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발이 들로루처럼 빨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네를 쫓아가다가 그가 이렇게 내민 창에 찔려서 죽어버리고 우리 말았던 거리 이전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은, 예,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골리앗이죠. 예,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적이 나온 그곳에서 이런 가드, 이 잇대와 같은 사람도 나온다는 거. 예,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국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항상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공동체였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찾아가서 계수한 사람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윗의 처지가 그 한자성어로 말씀드리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 백성들이,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다윗의 유불리함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세우셨는지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의 임금으로 세웠느냐 보다도 어떤 압살롬의 외모, 예, 뭐 여론, 대세, 예, 이런 것들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그 왕 앞, 어차피 왕은 압살롬이야,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 사람 가운데서 아마 요압이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으니까 요압이 중앙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아비새, 이때는 뭐 좌우를 담당하는, 예, 그런 그 군대를 맡은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자기 군대를 조직하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군인 수가 압살롬의 군대보다 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지 않고 12,00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그 후세의 전략을 대했습니다. 후세는 그 다니스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을 모아서 공격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B번, 다윗은 백부장과 천부장을 비롯한 세 장군을 세운 후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을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나안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그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제1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잘못을 지금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일으킬 때 그 암몬과의 전쟁에 당연하게 출정을 해야 되는데 더 그랬듯이 근데 나가지 않았다가 그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나가서 이제 자신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그 반드시 나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내가 나가고 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강조할 때 같은 말을 반복해서 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조금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 앞에다가 부사 반드시 뭐 꼭 이런 단어를 그 쓰곤 합니다. 그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은 책임과 의무일 뿐만 아니라 복입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기차는 철길 위에서만 자유합니다. 기차가 자기가 그 타야 할 그 철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탈선. 문자 그대로 탈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길을, 철길을 따라서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백성들, 즉 다윗의 군대는 전쟁에 나가며 자신들이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이나 절반이나 죽게 될지라도 다윗에게는 성읍에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라 하니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기 때문에, 즉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전장에 나가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나가고 나가겠다고. 그런데 백성들은 왕은 나가지 마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ou must not go out. 당신은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출정하겠다고 강하게 말하고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었는데 당시에는 전쟁이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부를 획득하는 굉장히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은 겨울에는 쉬고 정기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그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토를 확장하거나 또 어떤 국가의 그 국고를 좀 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과 달리 이 전쟁은 왕권을 둘러싼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든 왕이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 싸움의 성격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마치 장기를 뚫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 뚫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예. 그, 이제 그 두, 그러니까 천하라고 한 나라가 싸우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천하라인데 제 장기에 뭐 차포 다 떨어지고 하나도 없고, 예, 겨우 상 하나 뭐 아니면 마 하나 남아있고, 뭐 조리 몇 개 남아있는데, 상대가 다 남아있어도, 뭐, 어떻게 해서 제가 상대방의 그 한 나라 그 말에 외통을 걸면은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기는 겁니다. 저한테 자포마상이 두 개씩 전부 다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상대방에게 제가 외통이 걸리면은 지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없어져도, 우리 차 떨어져도 되고, 포 떨어져도 되고, 뭐, 마상, 우린 졸만 있어도 되는데, 당신이 떨어지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압살롬과 다윗의 이 전쟁은 병사의 살아남고 죽음보다 두 사람의 생사가 전쟁의 승패와 직결이 그 되죠. 그래서 다윗은 나가지 않았고 압살롬은 나왔다가 우리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우리 만명보다 중하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가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이 다윗이며 다윗이 이 전쟁의 표적이 되는 것을 적들도 압살롬의 군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이야기가 아히도벨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죠. 예. 네. 다윗만 잡겠다고. 그럼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자기들 1만 명보다 왕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1만 명이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다윗의 군대가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새 장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새 장군이 그 천부장을 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윗의 군대는 한 3, 4천 명 정도? 될 거고, 만약에 이 세 사람, 장군의 희화에 그 천부장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있었으면, 다윗의 군대는 한 1만 명 정도 그 되었을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뒤번,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세 장군, 예, 요압, 아비세 이때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것은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켜주라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같으면, 아니, 우리 보고는 전쟁을 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되, 그러면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언제 끝납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저 같으면 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다윗이 아버지로서 지금 부탁하는 거죠. 왕으로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이 부탁은 말이 안 되는 부탁인 거죠. 지금, 예, 어느 왕이 먼저 떨어지느냐가 승패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 예, 소위 적장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이 명령을 이 세 장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5절 끝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세 장군들만 듣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천부장들에게 또 백부장들에게 알리면은 그 밑에 병사들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못 들은 사람이 압살롬 어떻게 만났을 때 이제 저 압살롬만 없으면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되니까 당장 죽이 없애겠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중이라도 절대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다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압살롬을 보고 저 압살롬만 죽이면 우리 이 전쟁 끝나 우리 이기게 돼라고 해서 죽이려고 하면 옆에서 다윗왕이 죽이지 말랬잖아. 너그러이 대해주라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 지금 다윗이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한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왕이 왕권에 집착하게 되면 또 그 왕권에 중독되면 사실 자식도 보이지 않죠.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경우가 그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권력은 부모 자식도 나누어 쓰지 못한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그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는데 이 압살롬은 자식도 이제 다 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그냥 애기인 거예요. 예. 2번 다윗의 군대, 예, 백성과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의 군대는 어떠했습니까? 6절, 7절 한번 볼까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해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예, 압살롬의 군대 중에서 2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2만 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압살롬의 군대는 그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여서 전국 각지에서 불러 모았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다윗의 군대는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예, 거기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죠. 그 압살롬의 군대는 이스라엘이라고 붙입니다. 예, 마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징계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이처럼 군사의 수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 예, 압살롬의 군대가 월등하게 많은데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백성에게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살롬의 군대가 틀림없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우리 인생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가름 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예,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예. 우리가 지금 살아온 만큼 또 우리가 공을 들인 것만큼만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덜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또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역사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예, 누릴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F번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습니다. 그 특징은 어땠습니까? 8절 한번 볼까요? 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예,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다. 그 뜻이죠. 네. 그런데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운 곳이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은 그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요단강 그 서편에 있거든요. 그 지금 마하나임은 그 므낫세의 그 지파가 받았던 그 요단 동편입니다. 그 좀 이게 막 그 명확하지는 그 않습니다. 그냥 일단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다윗이 지금 마하나임에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라고 할 수 그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마하나임 쪽 그 남쪽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주 와서 양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고 되어 했는데 이 죽다의 문자적인 그 뜻이 삼키다입니다. 예, 영어 단어를 말씀드리면 devour. 예, devour라는 이 단어는 소위 그 개걸스럽게 먹는 거, 꾹꾹 삼키는 거, 예, 그게 디바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압살롬의 군대를 그렇게 삼켜버린 거예요. 예, 무슨 일이 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그게 압살롬 군대가 다 빠지고 땅이 다쳐버린. 그냥 그런 느낌? 아무튼 아니면 그 압살롬 다윗의 군대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 이 숲의 지형을 잘 연구해서 좀 조직적으로 뭐 이순신 장군의 그 명랑처럼 예 뭐 큰 나무들이 많았으면 나무들을 이렇게 조금씩 다 베어놨고 압살롬 군대가 그 있을 때 다 무너뜨렸다든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예, 그 다윗의 군대가 실력으로 이긴 것 아니고 또 이 숲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압살롬이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복선과도 같습니다. 그 4번 예, 9절에서 18절은 압살롬의 최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A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을 때 그는 번성한 상수리나무 아래로 노새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습니다. 그 지금 앞에 그 사실 그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운 얘기는 딱 세 절로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그 9절부터 17절까지 9절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또 그의 머리털이 자랑거리였지만 그것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속담으로 말하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은 마치 도관에 든 쥐 아니면 그 상수리 나무가 압살롬의 교수대가 된 것이죠. 또 압살롬 이제 그 압살롬의 머리가 이제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니까 그가 타고 있던 노새만 빠져나갔는데 그것은 그가 왕족 또는 왕으로서 역할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일 때 그 다말의 사건이 있고 나서 2년 있다가 그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잔치를 열고 그 암논을 죽일 때 그 왕의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 일어나가 도망을 가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 노새가 예, 당시 왕들 왕족들의 교통 수단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뭐 페라리 아니면 포르쉐 이런 자동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타고 가던 노새가 이제 상수리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머리가 걸렸는데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압살롬의 헤드가 걸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헤드. 그 우리 성경에 예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 개역에는 압살롬의 머리털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냥 머리가 걸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예, 그 정말 그의 머리카락이 걸린 것인가? 아니면은 목이 걸린 것인가? 그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머리카락이 걸렸다 쪽으로 많이들 봅니다. 주로. 예. 근데 목이 걸렸다고 해도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만약에 머리카락이 걸렸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 되었을 거고, 만약에 정신을 잃었다든지, 어떻게, 뭐, 자기 칼로 머리 잘라도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다든지, 목이 걸렸으면, 우리 그 어릴 때 그 나무 이렇게 벌어진 곳에 새총만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목이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B번. 한 사람, 예, 요압의 부하죠. 한 사람이 요압에게 와서 상수리 나무에 달린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요압은 그를 죽이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요압은 그 사람이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어떤 보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도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땅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예, 그렇게 죽였다면 은 열 개와 띠 하나 줬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은 열 개는 어떤 화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비유 세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두 번째가 그 잃은 드라크마 은전 비유인데 그 드라크마가 열 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여인이 하나 잃어버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 찾고 나서 기뻐했다고 했는데 그 뭐 드라크마는 하루 임금이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될 텐데 그게 뭐 작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 잃어버리고 힘들어하고 또 찾았다고 잔치하고 그럴 정도는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당시 예, 그 남자들이 좀 가난, 특히 가난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예물로 그 드라크마 10개를 고리에 끼워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드라크마는 단지 어떤 경제적인 가치, 돈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랑의 징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은 10개도 어떤 경제적인 가치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해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띠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군장으로서 이 띠가 그 장식과 신분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식품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제시한 포상물은 군인의 명예를 세워주는 어떤 진급의 증거물이나 훈장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군대에서 이제 그 처음 장군이 되면, 그러니까 대령에서 이제 드디어 별을 달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삼정검이라고 하는 칼을 이렇게 선사 하사 하사하지 않습니까? 그 삼정이 그 세 가지 정신인데 그게 뭐 육해 공군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면 호국 통일 번영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 이제 그 삼정검을 그 받게 되는데 그 검이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겁니다. 뭐 맘만 먹으면 그 충분히 누구든지 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검은 경제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대한민국 군대의 장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은 10개와 띠 하나는 이 사람이 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품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번 한 사람은 요압의 책망에도 자신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12절과 13절인데 먼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 그 상반절에 보면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는 일은 하지 않겠다입니다. 이 왕의 아들이 누구죠? 예, 압살롬이죠. 그러니까 이 병사는 압살롬을 적장 또는 적의 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또 이 사람은 이전에 그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했을 때 그 한 아말렉 군인이 찾아와서 그 자신이 사울왕 죽였다고 거짓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에게 상을 주지 않고 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였다고 그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보위에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그를 그 바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두 장군이 죽이고 다윗에게 와서 그 똑같이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왕을 죽였다고 그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그 은혜 청계면 그 요압이 죽였다는 것의 100배 아닙니까? 그 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나번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왕이,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시기를 다윗왕이죠.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병사는 자신이 공을 세워서 어떤 보상을 받는 것보다도 왕의 말씀을 더 중요하고 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구별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 더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죠. 그냥 단지 내게 이익을 많이 줄 것 같다 또는 즐겁다는 이유로 덜 중요한 것, 덜 필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인생은 점점 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사의 태도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다 그냥 일상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선택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이길 것인가, 무엇을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인가에서 예, 이 병사처럼 선택하면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편을 선택하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13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예,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게 그 23절 세번역으로 쓰여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임금님을 속이고 그의 생명을 해치면 임금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장군님까지도 저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예, 이 병사는 요압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예,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 내가 어떤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나를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나에게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요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 이 병사가 요압,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요압은 이제 그 다윗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틀림없이 슬퍼할 거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왕의 아들을 죽였느냐고 몰아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럴 것을 이 병사는 알고 있는 거죠. 예, 이 병사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2번 병사가 압살롬을 죽이기를 거부하자 요압은 상수리나무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볼까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솔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예,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예,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결단과 실행의 문제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자 그대로 원문을 번역하면은 그 막대기입니다. 아니면 나뭇가지. 그러니까 진짜 그 창으로 만든 것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창으로 찌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나무 중에서 뾰족하게 앞을 깎아서 그냥 그곳을 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살폈듯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지 않았습니까?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백성이 하트를 훔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하트에 심장에 창이 찔렸습니다. 2번 요압이 압살롬을 창 막대기로 찌른 데 이어 누가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예, 청년 10명이. 그러니까 요압은 압살롬을 실수 없이 반드시 죽여야 하고 또 공범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10명을 그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그 15절에 있는, 쳐 죽이는데, 이 두 단어인데요. 이 치다와 죽이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고 죽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탈무드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열 명의 이 병사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그 궁에 남겨놓은 후궁 10명과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0사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요압은 예, 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당시에 전쟁을 시작할 때와 끝나면 이게 나팔을 불었었거든요. 에법은 압살롬의 시신은 어떻게 장사되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예,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가 쌓였답니다. 예, 압살롬은 왕족인데 그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을 왕자로 또는 왕으로 예우를 갖추었으면 그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당시 군인들이 뭐 일정 기간 동안 와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하던 일 그만두고 왔다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했거든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집은 압살롬은 생전에 자기의 비석 기념비를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8절 볼까요?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이라 일컫더라. 네, 왕의 골짜기. 예,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했는데 그 압살롬의 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딸 이름은 다말입니다. 예, 그 여동생 이름과 똑같죠. 근데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고 했을까라고 볼 때 크게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첫째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입니다. 욥의 아들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압살롬이 이 전장에 나오면서 그 전에 죽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그 오래전에 본 영화 그 황산벌에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 계획이 이제 황산벌 전투를 앞두고 이제 부인이 김선아였죠. 그리고 딸이 세 명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죽이고 가려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 김선아 안 된다고 막 긋고 하는데 결국 죽이고 가죠. 예. 그것처럼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또 하나를 더 생각한다면 아들이 워낙 다 멍청해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기릴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아무튼 예, 이 17절에 그 옮기다 그 이제 시신을 예, 그 옮기고 그다음에 그 18절에 있는 그 마련하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은 기념비였을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압살롬은 돌무더기였다는 거죠. 예, A번. 예,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에 겸손하다. 다윗에게는 모두 그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만 20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첩의 아들들도 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압살롬만 그 외가가 왕가입니다. 그 엄마, 어머니가 그 술왕 달며의 딸, 그러니까 그 술왕국의 공주였지 않습니까? 예, 다말도 그 사울의 딸이었으니까 공주였는데 미갈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남달랐을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살롬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도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던 것이 그를 몰락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뭐 물질이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총명함이든 아니면 다른 재능이든 하여튼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그걸로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 인생을 무너뜨리는 촉매제, 기폭제가 됩니다. 4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음을 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음을 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 마침표를 찍는 곳이 상수리나무 위가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우리 각자들 다 마침표 찍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생 마침표를 언제 찍을지, 어디서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 아무것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마침표를 안 찍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언제 찍게 될, 어떻게 찍게 될지 또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더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답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한다. 예, 오늘 살핀 것은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운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 작은 소수의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긴 것도 참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그 2만 명이나 전사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에브라임 수풀에서 치른 전쟁을 치렀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심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임을 당한 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우리가 이 걸어가는 길, 또 이 세상에 이 움직이는 것,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신비하고도 아주 아주 또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보입니다. 비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갑은 압살롬의 삶이 비극으로 끝난 것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압살롬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뛰어난 것을 가져도 그 많은 것, 그 뛰어난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 4번, 다윗의 삶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똑같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인해서 그의 인생은 사실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비극을 넘어 믿음의 표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에게도 연약함 있고 부족함 있고 실패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날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음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4장과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네, 이거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탐내어 아버지를 향해 칼을 겨누고 모반을 일으켰다가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다윗에게는 20명도 넘는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유일하게 압살롬은 그의 어머니가 그술의 공주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의 외모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만 삼다가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총매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든지 우리가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통로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압살롬은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림으로 그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 더 많이 누리게 하신 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르고 신실하게 섬김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디딤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표면적인 모습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손길이 가득한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매일 어제, 오늘, 내일을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 역사가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믿음이 하나님을 목적 삼는 나선형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겸허한 청지기가 되고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구역 모임과 구역장 군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